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하고 귀한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벌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 그 귀한 비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젖어있고 또 열린 천국을 깊이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비밀한 그 천국 산상수훈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외워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직도 좀 조금 토시가 틀린데요. 다시 앞에 보지 마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주는 것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정말로 사회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성도들로부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목회자가 잘 행복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은사를 발휘하고 해서 막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보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쓰러질 듯 하는 가냘픈 그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아주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목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인생, 그건 정말 오늘 말씀에 그 깊이 있는 천국의 비밀한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성도들로부터 긍휼함을 받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엔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대놓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그분들과 대적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으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참 연약한 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는 다투고 또는 선하게 해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또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회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삶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아미선교계에서 철야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로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데로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은 보통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긍휼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고 그리고 동정을 사는 그런 정도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긍휼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이 얼마나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용서의 그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팔복은 천국 시민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런 성품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져야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비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분께 밀착되고 하나님께 가까이만 나가면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을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노력해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또 온유한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덧없지 않고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했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도와 그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시지 않고는 목이 마른데요.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주림이 과연 나의 영적인 현주소냐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을 그러니까 끝이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꼭 7749,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대할 때 우리는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또는 우리를 봐도하는 사람만 봐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할 마음이 잘 안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나 이것은 쉽지 않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자로 보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그 긍휼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온유한 사람은 애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만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은 하나하나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하나의 그 보석처럼 팔각형의 보석처럼 다 단면들이 그렇게 하나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각자 떨어져 있는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이해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두 가지 정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오해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 말씀이 그 오해가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오늘 이 7절 말씀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마치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들리죠.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에 갈등을 느끼시는 적은 없습니까? 저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이 바로 이 오해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함을 못 받고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딱 떼서 어느 한 귀절만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굉장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큰 그림 빅픽처를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의 맥을 짚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그때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모토가 뭐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였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진리 탐구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분명히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때로는 정보도 우리를 편하게 해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모르면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은 무언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자유케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만 똑 따가지고 그 학교의 교훈으로 모토로 딱 걸어놓으니까 제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계속 그거를 그냥 암송하고 몸에 배도록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원전인 요한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똑 따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거를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비로소 뒤늦게 신학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이 탈미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신부를 부르는 소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속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탈미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항거를 했죠. 주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우선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산상수훈의 그 여덟 가지 팔복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이 순서도 더 정확하게 다 일리가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고 온유한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순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덟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 천국 시민의 성품 여덟 가지는 분명히 하나인 것입니다.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옛날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신율법주의로 가지 않자는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더니 다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계속 시쳐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애통한다고 해서 날마다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수긍이 가실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산상수훈을 대하는 우리들의 고민이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해결해야 될 하나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 주기도문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은 예수님이 그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거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만 달란트 같으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그 종에게 명하기를 당신의 처와 자식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재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더니 그 종이 임금님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이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거를 용서하시고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동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겨우 백 데나리온. 이 백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돈이죠. 달란트에 비해서는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대단히 작은 돈인데 그런데 그래도 꽤 큰 돈이죠. 1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인가요? 그런데 그 겨우 그 백 데나리온에 빚진 동물을 멱살을 잡고 그리고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너는 옥졸한테 시켜서 제일에 보내겠다 해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민망하고 보기가 너무 딱해서 가서 그걸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처음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 동료를 그렇게 옥에 가뒀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옥졸한테 시켜서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탕감된 것이 다 허사가 된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 조건부적인 용서함 같지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과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본 자의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하고 그냥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 이건 부담스러워서 이런 기도 못 올리겠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런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그 빚진 자는 이미 벌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용서함을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해주고 또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감을 받은 백 데나리온을 탕감을 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아서 용서받는 그런 조건부적인 용서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대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임금님, 거기서 임금님의 그 하애 같은 그 은총을 받은 종이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큰 죄를 졌는데 이걸 탕감해 줬으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꼭 남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용서가 용서가 참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간에도 그렇고요. 용서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그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일어나면서 정말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가 일어나죠. 만약에 긍휼을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복해서 자꾸 알면서도 그 질서를 안 지키고 또 영적 질서도 안 지키고 영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섭섭하시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섭섭해져서 처음엔 사랑한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또 조건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한편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하고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과 긍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귀중한 그 표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싸구려 긍휼이 아닙니다.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조직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했지만 수천 명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은 서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젠틀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조금 더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소중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지고잉이 아니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대하기가 조심스러운 거 있죠. 그냥 차라리 막 용서 안 하고 큰 소리 막 치고 막 분노를 내고 앵거를 그냥 막 이렇게 쏟아붓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차라리 쉬워요.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화끈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상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그 불타는 그 긍휼. 불타는 긍휼이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긍휼이에요. 불붙는 듯한 긍휼. 그냥 쉽게 싸구려로 은혜 베풀어주는 용서해주는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또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주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엉망같은 죄악과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알게 짓고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용납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때가 끝날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딱 마감하고 막을 일단 딱 내리면은 그때는 용서와 긍휼이 없어요. 예? 지옥에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참 재미있는 성경 말씀 규절이 있는데요. 무슨 규절이냐면은 저가 음부에서 거지 나사로하고 이 부자하고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거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큰 밸리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는 긍휼을 저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 나긴 나면은 지옥에는 긍휼이라는 게 존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까? 참 이게 제 퀘스천이에요. 지옥에는요 그런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예? 이 땅에서도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의 나라에 대한 그 긍휼한 백성의 그 모습을 전혀 갖지 않은 세상에서는요 긍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give and take고요. 다 계산이고요. 다 그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다 그런 거래 관계죠. 그리고 그런 세상의 계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은총의 언약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긍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는 정말 긍휼이 없는데 이 지옥에서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나기 나면은 지옥에 가서는 그런 긍휼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좋은 말을 썼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마 참 그냥 예화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 절대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 나기 나면은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긍휼을 받는 자가 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나의 그 명철과 나의 지식과 나의 정보와 나의 노력으로 된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긍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정말 경쟁사회에서 이골이 났던 사람이에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지구는 못 베기는 성격 때문에 그저 1등 아니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키가 이렇게 많이 안 자랐어요. 맨날 노심초사. 맨날 그냥. 그러니까 노심초사 그냥 밤 12시가 돼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뭘 합니까? 그냥 맨날 감기 들면서 코 닦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거 맨날 이거 하면서 그냥 그 의자 있는 책상도 없었어요. 그때는 안전뱅이 책상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를 밤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가족들이 그럽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삶을 나머지 후반전을 후반전이라 할 것도 없어요. 종반전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긍휼을 받는 거 있죠. 예? 사람의 긍휼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시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라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냥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재판에 회부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포악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뭘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긍휼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정말 천덕구리 같은 우리를 정말 죄와 그 사망과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그 인생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리고 사단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종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긍휼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최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긍휼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 그것만 했습니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살을 찢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주셨고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긍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그 긍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가르쳐주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긍휼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왜 용서가 없습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나의 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옳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피를 내리우시도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한참 한 여름에서 이렇게 작은 뒤뜰에서 이렇게 관찰 가끔 하면서 새들이 어떻게 알을 까고 거기서 또 다 자라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촬영을 하고 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간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잡초 하나라도 미물 하나라도 새도 나무도 꽃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막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정말 체험한 사람만 아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은혜 막 받고 그 은혜 동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 막 나무들이 춤을 추고 그냥 꽃들이 노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그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보세요. 온 천지간에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긍휼을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하늘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지 만물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영혼을 가진 우리, 만약에 우리가 분노하고 만약에 내 속에 앵거가 아직 있고 정말 내가 해소할 수 없는 그는 용서하는 forgiveness의 그 스피릿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다 바로 이 긍휼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놓친 거예요. 그 배신의 영은 우리 임원순 목사님의 그 책을 빌려주셔서 제가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배신의 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 그러는 것도 큰 배신이지만은 제일 무엇보다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분노의 영으로 그리고 앵거로 그리고 원망으로 그렇게 눌려있는 상태가 바로 배신의 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긍휼을 베풀어주신 그분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가족 간에 서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원망하고 앵거를 한다면 분노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냥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옛날에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기를 형제에게 노를 품거나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하면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했죠.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전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긍휼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용서의 영을 받아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을 받아서 내 영이 삶을 얻고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비로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참으로 불붙는 듯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긍휼이 여기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또다시 율법 신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긍휼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기절에 긍휼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시편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내놓을 게 있고 보여줄 게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No.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강퍅하게 하실 자를 강퍅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마음이 만에 하나도 있다면 주님은 너무나 섭섭하실 거예요. 아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만약에 발견을 못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주문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은 것은 정말 우리는 아마 우리 가운데 엄청난 그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긍휼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걸어온 발자취 가운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건 다 긍휼에 의한 것이거든요. 일일이 다 제가 여기 성경에는 다 찾아왔습니다만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장차 강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뵙는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휴거되고 들림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으로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평소에 늘 이야기해왔지만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그런 애쓰고 수고한 것은 그런 아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밤에 멀리서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그를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림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내가 금식을 뭐 40일 몇 번 하고 철회할 몇 번 하고 뭐 또는 구제를 얼마나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spirit of compassion,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the spirit of forgiveness,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날마다 날마다 보면은 스스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앵거, 또 원망, 이제 점점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됩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원망과 분노가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저도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말 지옥에 가도 여러 번 갈 뻔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유다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전도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또 중보기도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내가 능력받아서 병마에 떠나가라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를 듣고 성령께서 그 기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때에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보기도와 전도와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긍휼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보존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은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혼적인 지정의가 움직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영적인 교통, 주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영적으로 주님의 그 spirit of compassion이 내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해서 긍휼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긍휼도 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묘막측한지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영을 받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시고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서 여러 가지 원망과 미움과 반목과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